오늘 말씀의 제목이 황홀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1박 2일로 딜콘에 우리 전 목사님 네 분과 함께 딜콘 바이블 그 스쿨 졸업식을 갔다 왔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옆방에 있는 우리 전 목사님한테 목사님 잠시 빨리 준비돼 나와주세요. 그래서 그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급히 한국에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다음 주 설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를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목도 중요해요. 교인들이 내용은 기억 못하는데 제목은 기억하고 있고요. 내용 중에서도 재미있는 예화는 기억하는데 중요한 성경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목 잘 잡아야 되고 예화도 재미있는 거 몇 개 넣어야지 교인들이 안 졸고 그거라도 건지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약간 야하게 황홀한 하나님의 동행으로 잡았는데 금요일 날이에요. 제가 다니는 인근 이제 새벽기도 다니는 인근 교회에 가기 전에 요새 나이도 저거 먹어서 그런지 새심은 눈이 떠져요. 그런데 눈을 뜨기 전에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두 글자를 눈을 뜨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정 목사님한테 미리 다 보내드렸거든요. 설교 본문하고 다 제목을 고칠 수는 없고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한다면 황홀한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약간 야한 제목보다는 이걸로 정할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늘 주. 늘 주. 늘 주. 늘 주님. 항상 주님. 언제나 주님. 줄기차게 주님.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주. 자,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늘 주. 늘 주야지 믿음이 늘어나주. 제가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자전거 얘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뒤에 이게 보시면은 처음으로 다 돌아가 보세요. 이따 말씀을 할 텐데 맨 처음 화면. 네. 여기 보면은 발자국. 예. 이게 모래 위의 발자국이죠. 이게 한 20, 30년에 유명했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Footprint in the sand. 모래 위에 발자국. 그렇죠? 이렇게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전거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런 자전거 여러 종류의 자전거가 있죠. 맨 처음에 자전거가 이제 나올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몇 발 자전거? 네? 세 발 자전거. 그다음에는요? 아, 두 발로 건너뛰면 안 돼. 네 발. 네 발, 그 다음에는요? 두 발. 자, 세 발 자전거 타보신 사람. 몇 사람 없네. 다 어렵게 살았나 봐. 아니, 옛날 얘기하는 거야. 네 발 자전거 타신 사람. 아무도 없네, 또. 아, 얘기 좀 하시지. 제가 사다 드렸을 텐데. 두 발 자전거 타보신 분. 이거 좀 있네. 나중에 형편이 펴셨구나. 여러분 세발 자전거는 아주 어린 애들 그렇죠 막 걷기 시작하면 세발 자전거부터 태워요. 그리고 이제 한 서너 살 되면은 네발 자전거에 네발 자전거 그건 큰 바퀴 두 개에다가 뒤에 조그만 바퀴 달려갖고는 네발 자전거를 타요. 그래서 이제 5살 6살 7살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래봬도 사대독자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이에 맞지 않게 항상 네발 자전거만 타라고 하셨어요. 넘어 좀 죽는다고. 아, 그래서 요새 말로 약간 뭐가 팔려갖고 동네에서 몰래몰래 탔어, 네 발 자전거를. 근데 동네 형이 그걸 보고 한심하던지, 야, 이젠 넌 두 발 자전거 타야지. 그래서 형, 나 두 발 자전거 못 타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 테니까 두 발 자전거 사갖고 오면은 내가 가르쳐 주마. 그래서 신촌 역전 앞에서, 큰 광장 신촌 역전 앞에서 제가 두 발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 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뒤에서 꽉 붙잡고 있고 있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페달을 왕창왕창 밟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라.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래.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오른쪽으로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뭐 붙잡아주겠다. 뭐 절 문제 없잖아. 그래갖고는 형 갑니다. 그래 붙잡았다. 자 페달 밟아. 페달 막 밟아서 갔더니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형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쵸?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인생의 두 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주님이 따뜻한 형님처럼, 든든한 형님처럼 뒤에 꽉 붙잡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얘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늘 주.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열한 제자가 예수께서 자신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미 마리아 여자분들이에요. 예수님 무덤가에 딱 갔더니 무덤이 다 열려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들이 찾는 예수 여기 없고 먼저 갈릴리에 가 있다. 너희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니까 빨리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라고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을까?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 맨 북쪽 땅이에요. 그렇죠? 맨 아래가 유대, 중간이 사마리아, 맨 위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왜 갈릴리를 이방의 땅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스라엘 최고 북단에 있는 갈릴리 땅은 항상 외부의 침략을 받은 땅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중요한 사연이 있는데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백향목과 금과 건축 자재들을 막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솔로몬이 갈릴리 땅 일부에 20개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선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땅을 딱 받아서 보니까 이게 쓸모없는 땅이야. 이게 메마른 땅이야. 자갈밖에 없고 황폐한 땅이야.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딱 보고서 가불, 그래서 가불, 메마르고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항상 북쪽에는 외부의 침략이 있었어요. 남쪽에는 항상 애굽이란 나라가 딱 버티고 있었죠. 북쪽엔 히타이트족과 아수르와 바벨론 항상 침략하고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는 항상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거의 다 무너진 집들과 황폐한 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중에 여덟 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도마, 마테, 빌립, 바돌로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시고 병자를 고치신 땅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갈릴리는 여러 황폐한 땅이면서도 예수님이 가장 크게 역점을 뒀던 땅이고 기적이 일어난 땅이고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갈릴리 땅이에요. 황폐해진 땅, 굳어진 땅, 버려진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 읽었잖아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목격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갈릴리 땅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갈릴리 땅과 같이 황폐하게 하는 마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욕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마음에 기름이 생겨요. 근심. 근심이 있게 되면 마음에 주름이 생겨요. 그렇죠?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에 고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근심, 의심은 우리 마음을 황폐화시킵니다. 갈릴리 땅으로 만들어요.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당연한 사실을 못 믿게 만들어요. 불신을 조장하고요. 나를 낙담시키고요. 나를 실망시키고요. 침을 쫙 빼고요. 내 삶의 기름기만 둥둥 뜨게 만들고 주름살만 끼게 만들고 내 마음에 고름이 맺혀갖고는 기름심도 앓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 갈릴리가 생기면 황폐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황폐해진 제자들의 마음, 종잡을 수 없는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격려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내가 너희를 격려한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주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하고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던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죠, 여러분. 또 재수를 했다는 얘기도 했죠. 떨어져서 붙었어요. 또 떨어졌어요. 공부 뒤지지 못했나 봐, 그죠? 첫 번째 고3 때 시험 봐서 떨어져갖고는 너무 한심해갖고는 집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다가 약국 경영하시는 아버님이 보통 열쇠 문을 닫는데 옆에 조그만 샷다문이 있거든요. 고쪽 문 자기 열쇠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사전 열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약국 문이 12시 안에 했는데 환히 켜져 있고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약국에 있었던 어머니 아버지가 보더니 날 보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녁 차려는 게 올라가서 밥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재수하고 또 떨어졌어요. 그때도 옆에 삿다문으로 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12시까지 또 불을 안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녁 지나는 걸 밥 먹고 자라고. 전 밤 12시만 되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요. 낙방에서 실망한 황폐해진 마음, 근심이 있는, 걱정이 있는, 어쩔지 모르는 진짜 너무 창피한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다 준비해놨으니까 올라와서 편히 먹고 자라. 여러분 이 주님이 늘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사명 완수를 위해서요. 사명 완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Great Commission, 대사명, 위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위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사가 네 가지로 나와요. 가서, 가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아라, 마지막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헬라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예요. 그 동사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s all the nation, baptizing, teaching, 가고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요것만 하나면 넌 잘한 거야. 그럼 우등상이야. 그게 뭐냐면 제자로 삼아라. 지금 열한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열한 제자지만 그런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호적을 떼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녀예요. 제가 옛날에 왕년에 좀 방황할 때 호적에 떼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호적에 떼어버릴게 그래갖고는 맨날 갔더니 호적도 못 뛴다 그러더라고요. 호적에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질 못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가 된 너희들은 또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우리의 위명령 Great Commission은 교인 되라 아니 성도가 되라? 아니. 제자가 되라? 맞아요. 그런데 더 하나, 너는 제자가 됐느냐? 이제는 대자를 삼는 자, disciple maker가 되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한 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명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 살아, 오래 살아라. 자녀들 훌륭한데 십자가 보내라. 그런 사명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그 하나예요. 얘들아, 너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 너랑 같이 동고동락하는 남편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 너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 같은 교회에 생활하는 교인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너가 만드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돼야 돼. 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영적 재생산이 계속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그 사랑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전수되어지고 이 디모데가 불타는 열정을 가진 디모데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또 그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로 삼는 일이 계속 폭발적으로 일어나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너무 환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내 당대에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도 한심하잖아요. 내가 교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봉사가 나로 인해서 다 중단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자녀 손손대로 계속 좀 영적인 주전자처럼 영적인 DNA처럼 흘러넘쳐야 되죠. 그렇죠? 어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자녀들,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한 자녀들,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남편과 아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에 있으면 제자가 못 돼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삶의 모범자가 되어서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늘 주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To protect. 그럼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무방비 상태가 아니에요. 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완전 무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대체 뭘까? 지팡이란 말은 넷제르란 뜻이에요. 원래 넷제르란 히브리 말에서 나온 이것은 뭐냐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예요.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질고 고다요. 그래서 이거를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툭툭 쳐갖고 야 제대로 가. 그리고 말 안 들면 사랑의 매여 툭 종아리 쳐갖고는 정신 바짝 들게 하는 게 이게 넷째로 지팡이, 지팡이. 그다음 막대기는 뭐냐면 호텔. 이 호텔은 뭐냐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몸통에서 나오는 굵고 짧은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자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녀요. 이거 언제 사용하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사용합니다. 목자들이 여름 되면은요 양질의 풀을 먹이 위해서 고산적으로 막 데리고 올라가요.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양질의 풀도 외계에서 또 내려와요. 그 사이에 통과하는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잘마 매트. 이쪽에 가게 되면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산원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 가게 만드시고 짐승이나 강돌이 오게 되면 허리춤에 찼던 막대기로 그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탁탁 쳐가고 젊은 게 가겠고요. 외부의 적이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린 보이지 않겠지만 악한 영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비수인 막대기를 딱 꺼내갖고는 그들을 대적시키셨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항상 언제나 늘 그렇듯이 항상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VIP예요. 우리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약간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 열등감이 있었냐면 전 누님이 네 분이 위로 네 분이 계셨는데 네 분이 다 이화여자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재수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만 재수했어요. 그리고 IQ가 우리 누님들은 다 좋아요. 근데 제 IQ는 누님들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누님들한테 기가 죽어 있었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지질이 공상.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면은 늦으면 저희 부모님이 아유 남자 자식이 말이야 가시네처럼 말이야 항상 그런 얘기 항상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전 사람들 앞에 한마디도 못했어요. 다다다닥 떨고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신학대학 78년대에 들어가서 삼수를 또 하려고 했다는 얘기했었죠. 가지가지 하죠. 제가 의사가 되고 싶어갖고는 3주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 못하겠다라고 이제 늙어갖고 그래서 그때 78년도 7월달이에요 그때 방학이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하다가 우리 학교 총신대학교 뒷산에 기도굴이 있거든요.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때 소위 말 은혜를 받았어요. 대성 통곡을 하고 콧물 눈물 다 쏟아내고 막 떼굴떼굴 들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때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없고 패배의식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도굴에 나만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함께 가시더라고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누님들은 두 명씩 방에 들어가서 잤거든요. 전 혼자 잤고 남자니까 밤중만 되면 누나 방에서 희락거리기 막 뭐 가자 부스러기 소리 나고 뭐 난리를 쳐요. 그 문을 싹 열고 들어가면은 딱한 남자 자식 왜 들어와 그러고 면 또 문전박대 당하고 그래갖고 제가 서러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이 마음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저는 혼자 외톨이였어요. 그래서 기도굴에 가서도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봐라.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갖고 그때 은혜를 받고 제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선거대에 섰다가 쫓겨났거든요. 소프라노 했다, 엘토 했다가 베이스 했다가 테너 했다가 네 가지를 다 하니까는 지휘자가 어떤 놈이 네 가지를 다 하냐 그래갖고는 쫓겨났거든요. 그 후로 제가 노래를 안 불렀어요. 찬양을 안 했어요. 근데 78년 7월 때 은혜 받고 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요. 성가대 다시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이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키시는 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까나내기 여러분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색색 소리 나는데 어느 순간에 소리가 안 나면 얘가 죽었나 해갖고는 일어나갖고는 귀 기려보잖아요. 그렇죠? 두 눈을 부릅뜨고 계세요. 우리 주님. 또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말이 헬라어 성경에 딱 한 가지 단어로 나왔어요. 포예마. 포예마. 영어 성경에는 워크맨십, 세공품, 작품, 걸작품. 포예마라는 헬라 말에서 영어 포엠, 시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시야, 시. 하나님이 멋지게 시를 지금 쓰고 계세요. 이명은에 대한 시를 계속 쓰고 계세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명은아 너 일로 와봐. 내가 시 너 때문에 시 하나 썼는데 읽어볼래? 우리는 시야, 시. 우리 주님은 시인이고요. 우린 포에마 작품이에요. 우린 작품이지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품 프로덕트는 여러분 공장에 찍어냅니다. 그렇죠? 수백 개, 수백만 개를 막 찍어내요. 작품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카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아주 유니크한 단 하나인 존재.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직접 빚으셨으니까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모래의 발자국 그림 나왔잖아요. 이 30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Footprint in the sand. 어느 날 어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신의 삶에 대한 꿈이에요. 해변 위에 발자국이 네 개가 있고 발자국이 나중에 두 개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항의하는 거야. 예수님, 옛날에 나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 발자국 두 개하고 내 발자국 두 개인데 내가 가장 힘들 때 발자국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예수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대체? 따져 물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너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업고 걸었다. 업고 걸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업고 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업고 걸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죄송하죠. 너무 미안하죠. 너무 감격스럽죠. 그렇죠? 우리를 지금 업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신 존 웨슬레가 그가 마지막 유언을 세 가지 남겼는데 그 묘비명에 세 가지가 써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은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을 땅에 묻으셨으나 자기의 일을 계속하신다. 세 번째는 PPT에 나왔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아멘. 이 말을 둘자로 줄이면 늘 주. 늘 주. 기도하겠습니다.